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누초한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옛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또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보혈의 샘에서 씻음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의와 거룩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담력을 갖게 하셔서 주님 섬기며 주님과 교통하며 또 주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모두들에게 풍성케 더하소서. 주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몇몇 교우들을 교하소서. 아버지 그 병상에서 속히 놓이게 하시고 건강함의 회복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두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 하 14장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제는 오늘 상주라고 말했어요. 상 같은 말입니다. 상제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사자 아니면 후사라는 사자 후사의 사자입니다. 사자 후사 그러니까 후사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상속자가 아들이 보통 되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면 상속자가 끊어진다는 거죠. 후사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다음 장의 사건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요압의 이러한 생각과 계획,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은 옳지 못하고 성급하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8절 계속 읽어봅시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라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왕에게서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맹세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12절 계속 보십시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을 가르친 말이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 여인은 요압의 지시한 대로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암시하였습니다. 그는 암논의 죽음이 이미 쏟아진 물 같으니 어찌할 수 없으나 도피한 압살롬은 용납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아버지 다윗의 동정심에 호소한 것입니다. 15절 계속 보십시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 여인은 왕을 두려워해서인지 다시 그가 처음에 자신에 관해 한 말이 사실인 것처럼, 그 사실을 지어낸 얘기라고 보이는데 사실인 것처럼 얼버무리며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18절 계속 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이 요압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요압도 지혜가 꽤 있는 자고 다윗은 모든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이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 왕은 요압의 청을 허락해서 그래서 요압이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왕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직 그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게지요. 없었다고 보입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아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그를 그냥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의로운 양심은 그의 형을 살해한 압살롬,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범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죽인 그 압살롬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25절 보시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 약 2.3kg, 2kg 이상이 되는 무게의 머리가 무성하고 아주 인물이 출중하였다고 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은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경건하고 착하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 그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28절 계속 보십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아버지 다윗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2년 동안이나 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인 지 그러면 5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죠. 3년 동안 그 술에 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 또 세월 시간이 흘렀으니까 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다윗의 양심은 아직도 형을 죽인 그의 살인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압살롬은 사형이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32절 보십시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은 자신의 과거의 일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였던 죄인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과분한 일이며 감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기를 원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술에서 돌아온 것을 오히려 후회하고 원망했고 왕의 얼굴 보기를 요구했습니다.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겉으로는 화목하게 되었으나 다윗 왕이 압살롬의 살인 행위에 대해 공의로 처리하지 않은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압살롬이 불완전하게 회개한 사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다윗 왕국의 재앙의 불씨가 될 것이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다윗이 암논의 강간을 용납한 것이나 암논이 그런 일을 범했으면 당장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처단해야죠. 그러나 그냥 버려두었다가 그 사단이 그런 사건이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이 생겼고 압살롬의 살인도 용납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암논의 강간, 압살롬의 살인 그것을 다 용납한 것은 다윗의 잘못입니다. 예, 참 강간한 자나 살인한 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또 출애굽기 21장 14절 율법에 나와 있는 살인자는 죽여야 되고 강간하는 자도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권력자의 자식이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죠. 남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똑같아야. 예. 압살롬은 평생 도피 생활을 하든지 돌아와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죄를 양심적으로 용납할 수는 없었지만은 암논의 죄를 징벌하지 않았었고 압살롬을 공의로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돌아오게 허용했고 또 그와 화해하는 것 같은 모양까지 취했으나 그것은 분명히 그의 실수였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동정으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동정으로 해서 실패한 일들이 많습니다. 동정으로 하지 말고 바르고 공의롭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때때로 우리 자신의 관계된 사람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엄격하게 처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죄인들이었죠. 압살롬은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자였고 사형당해야 할 자가 사형당하지 않고 있으면 그 술에서 그냥 살아요. 도피해서 그냥 살든지 다윗이 그까지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잡아다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었을 것이라고 보나 그렇지 않으면 혹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나는 죽었어야 될 자인데 내 목숨은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여기까지 왔으니 그저 과분하다 그러고 그냥 조용히 없는 듯이 살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걸 보면 압살롬은 아직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압살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지옥 갈 죄인들이 아닙니까? 지옥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했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 조금 죄를 지은 것입니까? 모든 죄인은 지옥 가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헌신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뭘 대단한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주여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귀 거룩하게 드리기를 소원하나이다.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까? 그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헌신 안 하면 우리가 그냥 원래대로 하면 지옥 가면 됩니다. 예.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니까 지옥 갈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 그걸 원할 리는 없겠죠. 바로 깨닫는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나는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듯이 주여 나를 불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또 일꾼을 교회의 직분까지 주어서 직분자가 되게 하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그래야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압살롬 같아서 죄에 대한 깨달음도 적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적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모든 죄악된 것은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몰라서 그런 큰 죄 이런저런 죄를 범하였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죄와 결별하고 주 앞에서 온전하게, 그게 온전한 헌신 속에 사실 들어가 있죠. 아까 찬송 가사처럼 주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온전케 하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소서.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좋은 가사지요. 올바른 가사지요.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바른 길 걷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압살롬, 암논의 죄, 압살롬의 죄를 다윗이 처리하지 못한 이것이 아버지 된 자들의 결함이고 우리가 바르게 처리해야 되지만은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주님 덮어버리고 품고 가려고 하는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의 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우리 이야기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내용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 앞에서 늘 바르게 처신하며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참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억만분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죄와 결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